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청춘 통일.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은 홀로 길거리에 앉아 잔돈을 구걸하는 나이 많은 시각장애 거지를 비추는 것으로 시작하죠. 누인의 옆에는 동양 깡통과 함께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골판지가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앞을 오가지만 대부분 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어쩌다 한두 사람이 동전을 던지고 갈 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 앞을 지나다가 발길을 돌리더니 골판지에 쓰인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뭔가를 써서 세워놓고는 제 갈 길을 가죠.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깡통에 돈을 놓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돈을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여 건네주고 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자는 대체 골판지에 뭐라고 적은 걸까요? 그건 노래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청춘통일 첫 곡으로 루시드 폴의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영상의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영상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지 노인을 그냥 지나쳤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갑자기 또 그것도요 공손하게 동냥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그 비밀은 여러분도 예상하신 것처럼 골판지에 적힌 글귀에 있었는데요. 여자가 적어놓고 간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볼 수 없네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요. 단어를 바꾸고 표현을 달리했더니 이 두 문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더위에 그리고 또 코로나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북한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직후에 자원물자를 바치라거나 각종 명목으로 돈을 내라는 강요가 많아져서 북한 주민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참 답답한데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라는 말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되겠지만요. 그래도 견뎌내자는 마음으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연애 이야기를 통해 연애 방법을 알려주는 남북연애연구소에서는요. 자유분방한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탈북 청년의 고민사연을 갖고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남북한 청년들의 도전기를 소개하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요. 평양의 청년 사업가에서 명문대 경영학도가 된 정시우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한 청춘들의 희망과 꿈이 이어지는 곳, 여기는 청춘 통일입니다. 사랑이 고픈, 사랑이 아파하는 남북 청춘들의 연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연애 때문에 속앓이 하는 당신의 속을 풀어주는 여기는 남북연애연구소.
네, 오늘도 저희 연구소의 특급 연애연구원이죠. 다혜 씨와 그리고 연애고수 북한에서 온 제임스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다혜 씨, 제임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산에서 온 제임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장마철이잖아요.
네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맞아요. 꿉꿉해요.
네, 꿉꿉하고 습하고
그리고 덥고. 사람이 굉장히 네. 우울해져요.
맞아요.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처지다 보니까.
아, 근데 아, 저는 네. 반대로 얼마 전에 한강에 갔었는데 네.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 비가 많이 오는데도?
네네네. 비가 온 이후에.
아.
그래서 요즘 그 대동강에서는 저기 평양에 있는 대동강 북한 남녀들은 어떻게 연애하고 있을까 궁금해졌었어요.
네.
아, 그러면 대한민국의 한강처럼 이제 대동강에서도 데이트를 많이 하고 그쵸, 걷고 그쵸, 네. 운동도 하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대동강변은 걷고 네, 또 손잡고 연애도 하고.
네. 자, 오늘도 고민 사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남북 연애 연구소 앞으로 또 어떤 고민 사연이 도착했나요?
네, 오늘 고민 사연을 보내 주신 분은요. 북한에서 오신 남성분이십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활발하고 자유분방해서 자주 싸우신다고 하네요. 그 사연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25살 김남혁입니다. 제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인데요. 한국에 온 지는 이제 5년이 좀 넘었습니다. 입국한 뒤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목표했던 대학에도 합격했고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하며 한국 친구들도 제법 많이 사귀었죠. 물론 연애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두 번 정도 북한 출신 여자친구를 만났었고요. 그리고 한동안 혼자 지내다가 최근엔 남한 출신 여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애교도 많고 당당한 모습에 반해 남자답게 다가갔었죠.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자친구 성격이 활발해도 너무 활발한 것 같아요. 하루는 춤추면서 놀고 싶다는 여자친구 말에 함께 클럽에 가게 됐고요. 신이 난 듯 몸을 들썩이는 여자친구가 마냥 예쁘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죠.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여자친구가 모르는 남자와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저는 여자친구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너 좀 전에 뭐 한 거야?
나 춤췄지.
아니, 왜 다른 남자랑 추고 있냐고.
내가 먼저 추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춤 추길래 장단 맞춰준 거지. 부비부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랑 온 거잖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냥 갈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클럽도 너랑 오고 옷도 파졌다 그래서 갈아입고 춤도 너랑 추다가 아이돌 노래 나와서 다른 사람이랑 같은 춤춘 건데 뭐가 잘못된 건데?
일이 있은 후에 매번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제가 치마가 너무 짧다고 하거나 조신하게 행동하라고 하면 여자친구는 가부장적이라는 등 아빠내는 등 화를 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애정 표현에 당황스러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뽀뽀라니 그것도 여자가 먼저.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여자친구, 다른 남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여자친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남북연애 연구소에서 알려주세요.
네, 양강도 출신 청년 김남혁 씨의 사연이었는데요.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쾌활하고 흥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남혁 씨가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와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그냥 한국의 연인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이렇게 종종 싸우는 커플들이 있지 않나요?
너무 많죠. 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일화가 또 있었나 봐요?
최근에 일화라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다정한 편인가 봐요. 네. 저도 몰랐었었는데 너는 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다정하냐고.
남자친구가?
네. 다 모든 사람들이 널 좋아했으면 좋겠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나는 그냥 내가 내 인성이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건데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다희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남혁 씨도 약간 여자친구가 이제 남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남들 앞에서 뭐 잘 보이고 싶어서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괜히 자기를 놔두고 네. 다른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춤을 춘다는 게 사실 남들 잘 보이려고 추는 건 또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즐거워서 이게, 추는 거죠.
네. 내 흥을 네. 못 이겨서 이제 춤을 추는 건데.
다희 씨도 클럽을 좀 가보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남혁 씨처럼 네. 남자친구와 함께 클럽에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렇게 싸우고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제가 이제 처신을 잘한 거죠. 남자친구 배려를 잘 해준 거죠. 이제 남자친구 어디 갔을 때도 그냥 혼자 가만히 누가 놀자고 해도 그냥 가만히 가만히처럼 이제 있다가 남자친구만 오면 춤을 추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남자친구가 있어도 그 사람들은 이 친구가 제 남자친구인 줄 모르는지 막 같이 놀자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클럽이 그, 원래 그런 곳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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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저를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다희 씨와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네. 주변에서 다희 씨를 가만 안 뒀군요.
근데 저는 너무 더 놀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나 진짜 술 한 잔 더 먹고 한 번 조금만 더 놀다 가자고 팔찌가 있잖아요. 클럽은.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갑자기 팔찌를 끊어버리더라고요.
화가 많이
가지 말라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끝이 났는데 네. 저희는 싸우지는 않았어요.
싸우지는 않고 네. 딱 그 정도로만 네. 네, 그 끝이 정도로만? 나서 다행이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경우를 그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아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 여자친구는 어딜 가든 뭐 남자들의 시선을 받고
예뻐서
네, 또 춤도 네. 되게 잘 추거든요. 네. 음악만 있으면 춤을 춰요.
그냥 음악에서 춤을 추는
네. 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흥도 많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그 남자친구는 저한테 계속 좀 섭섭하다고 여자친구가 걱정된다고 괜히 다른 남자들 뺏어갈까봐 네.
이게 사실 그분이 매력이 있으니까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활발하고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사귄 걸 텐데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이제 클럽에서 춤춘 거에 중점을 맞추면 안 되고 여자친구는 되게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반면 네. 남자친구분은 살짝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여자친구가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남자친구는 북쪽에서 좀 보수적이고
맞아요, 네.
네,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조금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보수적이고.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약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북한은 아직까지도 정말 그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해요. 거기는 네. 그래서 뭐 연애할 때 남자와 여자의 마인드가 조금 다른데요.
네.
보통은 남자가 리드하고 그러니까 이끈다고 하죠. 여자는 수동적이고 좀 조신하게 그 남자의 어떤 리드를 따라오는 그런 게 강하고 그래서 뭐 북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남자 동무가 여자 동무한테 뭐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하면은 여자는 되게 부끄러움을 타면서 따라오는 네. 그런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게 네. 딱 이제 북한 남성들이 생각하는 여성 상이군요.
그렇죠. 네. 네,
좀 다소곳했으면 좋겠고 네. 좀 지고지순했으면 좋겠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조신하고 좀 순응적이고 다소곳한 사람들에 대한 좀 환상? 남자들이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아,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네 근데 네. 인기가 많은데 여기서 좀 더 다르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런 여자분들을 너무 당돌하다고 하고 좀 밝히는 사람으로 표현해내기도 하더라고요.
좀 속된 말로 좀 까졌다?
네 좀 까졌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자가 꼭 지켜야 할 금기사항 같은 게 있다고들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남자 입장에서
네.
글쎄요. 금기까지는 아닌데 금기 자체가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그
좀
북한에 있었을 때 기본적으로 네. 남자가 생각한 여성들에 대한 금기 사항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정철 씨가
되게
아니고.
많죠.
네.
네.
북한
일단은
남성들은
뭐 사회적인 네. 간섭에 의해서 지켜야 네. 될 뭐 남자 혼자 사는 집에 가면 안 된다. 뭐 여자가 뭐 아침에 집에 찾아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되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네. 흔히 생기는 그 네. 모습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뭐 네. 금기보다는 지켜줘야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네. 남자한테.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 잘하거나 잘못한 걸 떠나가지고 항상 그 설명을 할 때 저는 최소한 거짓말 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정철 씨가 이제 만약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여자친구한테 부탁하는 게 그런 내용이군요.
그렇죠.
거짓말 하지 말라.
네. 네.
저도 뭐 여자친구 사귀었을 때 금기사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있죠. 그러니까 뭐 나랑 사귈 때는 이제 남자랑 단둘이 술은 먹지 마라. 전 이건 꼭 약속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뭐, 여기서 네. 지켜야 할 그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네. 하나는 여자친구분이 자유분방에서 자주 싸우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자친구가 애정 표현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당황하신 거. 이 두 가지가 여자친구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좀 따로따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남자와 클럽에서 춤을 추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은 정태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되게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제 여자친구가 되게 흥이 나가지고 네. 춤도 잘 추고 뭐 어디에서 어딜 가든 간에 되게 뭔가 인기가 높은 그런 존재면은 저는 내심 야 저게 내 여자친구야 얼마나 인기가 높고
위풍당당해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자랑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야, 내 여자친구는 어딜 가나 춤도 잘 추고 네. 잘 어울려.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야, 네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랑 너랑 같이 왔는데 왜 저렇게 놀아?
인기가 높은 거 어쩌겠어요.
아, 네. 저때 제가 클럽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클럽 같아요. 가서 딱 그 현장을 목격하면 저는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저도 눈이 뒤집어질 네. 것 같은데.
왜요? 네. 그 여자친구는 존중해야 될 대상인데 네. 춤추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존중은 괜찮죠. 근데 이제 다른 이성과 같은 춤을 추고 있고 어쨌든 서로 시그널, 서로 이제 주고받은 거, 신호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같은 춤을 췄던 게 아닐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상해보는 거잖아요. 네. 네. 춤이 또 어떤 춤이냐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 이게 정말 사연에 나왔던 것처럼 뭐 정말 우리가 누구나 아는 노래가 나와서 뭐 같은 춤을 춘다든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예, 그런 춤은 뭐 다 같이 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끈적한 네. 노래
아, 네. 그렇죠. 신체가 접촉되고
신체가 접촉되는 그런 네. 춤이었다면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저도 네. 좀 고민이 생기네요.
그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네. 남혁 씨한테 과연 그때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돌 노래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네. 아이돌 노래였는지 뭐 2PM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요. 가자 네. 이런 노래일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집으로 가자는데 어떡하나요.
가면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도 남자친구가 네. 다른 여자랑 이렇게 춤을 그냥 눈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맞아요.
그렇지 네. 않나요?
그걸 듣고 네. 보니까 저도 좀 고민이 생깁니다. 마냥 네. 지켜볼 수만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이제 뒤에서 마냥 지켜볼 수 없고 중간에 이제 투입해야죠. 정철세가 네. 투입해가지고 같이 춤을 춰야죠.
충분히 춤을 췄으니까 이제 나와 추자
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렇게 남자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도 그냥 춤도 안 추고 가만히 기다렸듯이 제 남자친구도 그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배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고 그랬다면은 좀 클럽이란 이런 자리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간에 뭐 자기 소유할 순 없잖아요 완벽하게.
네.
그래서 뭐 어떤 모임에 가든 노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상대방을 존중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네.
네. 네, 이거를 이제 여자친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너가 너무 활발하게 놀고 모든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가 좋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너가 여지를 주는 거고 관심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다. 한번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 왜 이렇게 나를 속박하고 얽매여?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정말 저처럼 아 그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겠구나.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얘기를 하고 둘이 대화를 잘한다면 그 네. 정말 그 내가 볼 때 여자친구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인지를 못했어요. 네. 저도 사실 네. 진짜 인지를 못했거든요. 네.
정말 즐겁게 놀고 이렇게 텐션이 높은 분이라 이게 이제 남자친구가 질투가 나고 이게 싫다고 네.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네. 잘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그게 어려운 네. 부분이긴 그쵸. 하죠.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한다는 게
상대방의 기분이 네. 상하지 않는 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최대한 나는 너를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인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만큼 너도 나를 이만큼은 조금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면은 네. 반복되는 다툼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좀 다툼을 끝낸다는 식으로 해서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다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저도 솔직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뭐 서운하다든지 네.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면은 뭐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이렇게 애정 표현 적극적인 건 좋은 게 아닌가요?
저는 너무 좋죠.
좋죠. 네. 연애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애정 표현이잖아요.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여자친구가 애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나쁜 것보단 좋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애정 표현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네. 길거리에서 뽀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막 너무 진한 스킨십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정도, 간단히 네. 뽀뽀 쪽 정도는 하고 이제 팔짱 끼고 허리를 감싸는 것도 너무 네. 보수적인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뭐.
개방적인가요?
그렇죠. 네. 네. 북한은 좀 위험한데 한국은 뭐 괜찮잖아요. 저도 어제 그 막걸리 집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대학생들쯤 보이는 그 분들이 술 먹으면서 막 그 키스 뽀뽀라고 하나요?
네.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좀 언짢았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꼰대였구나. 아, 저게 요즘은 그냥 뭐 일반적인 모습인데.
네. 저는 듣자마자 좋을 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저는 살짝 네. 기분 나빴어요. 어디 그래요? 어딘 것들이.
꼰대다. 꼰대가 나타났다.
네. 네.
난 부럽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남혁 씨가 아무래도 이제 나만의 여자친구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아서 보내주신 사연 같은데. 네. 여자친구분과 어쨌든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달라요.
맞아요.
서로 간에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왔고 너도 이런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너무 다르게 자란 우리가 만났으니까 네. 서로 어느 정도 배려를 하면서 중간에 조정할 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라고 서로 배려를 해주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말 건강하게 대화를 해서 둘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자,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애 낱말 사전
네, 요즘 청년들이 쓰는 연애 관련 단어를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요즘 연애 낱말 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용어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심쿵사입니다.
심쿵사.
심쿵. 네,
심쿵. 네. 저 이번에 저희가 사용했던 단어죠. 여기에 사가 붙었어요. 무슨 네. 뜻일까요? 네.
사, 숫자 4인가? 심쿵을 4번 했다.
아, 너무 아니에요. 너무 틀렸어요. 네, 나 심쿵해서 죽었다. 즉 심장이 죽을 정도로 쿵쾅거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죽을 4자를 쓰는 거군요.
네. 죽을 4자예요. 와, 네. 네, 예를 들어서 나 어제 남자친구랑 첫 키스했어. 너무 두근거려서 심쿵사할 뻔. 이렇게
정말 너무 심장이 네. 두근거려가지고
네, 심장이 너무 죽을 뻔했다
약간
뻔한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저울 때나요?
심장 떨려서 죽을 뻔했어라는 네. 말을 이제 심쿵사로 쓸 수가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정철 씨가 좀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고양이 키우는 걸 알고 있는데
네. 고양이가 제가 저녁에 잘 때쯤이면 제 팔베개하고 자요.
너무 귀엽겠다.
네, 그때만. 네. 그런 고양이 자는 모습을 보면 되게 귀엽거든요. 진짜. 네. 완전 귀여운 생명체예요. 그걸 보면은 심쿵사하죠.
네. 네, 맞습니다. 응용력이 네. 아주 뛰어나시네요. 네.
정철 씨가 반려동물 키우더니 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네. 연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외롭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남북연애연구소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애와 관련된 고민이라면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까요. 사연이 있으신 분은 jykim-uni-media.net로 보내주세요.
네, 남북연애연구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씨, 제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미스 A의 노래입니다. 배드걸 굿걸.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지난주 도전의 천리길에서는요, 평양에서 개인 사업을 했었던 우리 정시우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국에서도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시우 씨는 현재 명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시우 씨의 도전과 꿈 이야기 오늘도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우 씨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이렇게 번개같이 지나갔어요.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에 또 방학 기간이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렇죠, 학기 끝나고.
네, 근데 또 방학 기간이라고 또 놀 수만은 없어요.
공부를 하시나요?
네, 현재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있고요.
요즘에 영어에 또 이렇게 또 매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원래 경영학이라는 게 영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영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또 영어 공부하면서 또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알바도 하고 있죠.
그래요. 전 또 영어 공부를 한다 그래서 또 국제적으로 또 이제 사업을 하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경영학에 초점을 맞추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시우 씨의 사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젊은 나이에 이 시우 씨가 탁구장을 만들어줬던 얘기, 뭐 빵 공장, 또 손전화 이 중개 사업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북한 사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이 자본주의의 이런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렇게 평양에 그러면은 시우 씨처럼 좀 젊은 사장님, 이게 북한에서는 책임자 동지라고 하더라고요.
네, 책임자 동지라고 하죠.
네. 이런 책임자 동지들이 좀 많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런 이제처럼 뭐 부모들이 능력이 돼가지고 자식한테 뭘 이렇게 뭘 해라 하고 시키는 건 좀 있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좀 부모가 좀 빽이 있고 그러면 좀 네.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군요.
네, 근데 빽 없이 그냥 젊은 애들이 혼자서 돈 비워두는 건 없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어떻게 보면 시우 씨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군요.
네,
네.
저도 뭐. 죽기 살긴 해, 그래도 덤벼들어온 거죠.
네.
이거 아니면 그냥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였던 것 같고, 좀 사회생활 사실 하다 보면은 좀 돈을 벌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좀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시우 씨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요.
네.
이건 좀, 말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어려운 얘기긴 네. 하죠. 네.
이게 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네.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네. 방학하거나 돈 없이 지낼 때는 네. 머릇해 하던 사람들이 제가 돈을 벌고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 다 친구하자고 찾아오고요.
그거는 뭐 북한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일단 네. 뭐 그냥 나한테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애들 보고 그냥 내 말이 네. 법인 거죠.
그러니까 좀 능력이 생기니까
네.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제일 궁금한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우 씨는 한국에 오시지 않고
네.
북한에 계속 계셔도 굉장히 잘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이미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투자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런데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탈북을 하셨는지.
제가 탈북하게 된 계기는요.
네.
한국 녹화물 때문에 탈북하게 됐거든요.
한국의 녹화물 때문에 탈북을 네. 하게 되셨어요. 권리인 건가요?
네. 보이브 보안소하고 보이브 합동그룹바에 제가 단속을 당해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단속당하실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시범게임으로다 이렇게 처리할 때라서요.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네. 제가 단속한 사람들이 제 노트북을 딱 제 노트북에 한국 이게 녹화물이나 뭐 책 그리고 게임 뭐 음악 비디오 이런 게 엄청 많았거든요.
약간 왜 이렇게 많으셨나요? 수집 가셨어요?
그러니까 네. 얘네가 나를 딱 잡더니
네.
말을 못하더라고요.
네.
나 같은 거 3년 만에 처음 잡았대요.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은.
그러니까
너 보이브 넘어가게 되면 보이브 넘길 거야 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그냥 끝장이죠. 뭐 경호하면 사형이고 중화하면 교화 10년 가야 되는데
네.
그럼 평양에서 쫓겨나야 돼요. 평양에서 쫓겨나게 되면
네.
거의 80% 죽는다고 봐야죠.
진짜
심리상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진짜 탈북을 할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살기 위해서
네.
여기 앉아서도 죽고 탈북하다 잡혀도 죽는데
네.
그래도 탈북하다가 성공하게 되면
네.
살 수 있다는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희망에 뭐든 걸고 탈북하는 일이라고 했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한국 녹화물을 들키기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특히 시우 씨도 젊은 나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숨겼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걸리시게 된
엄청 말을 잘했죠. 근데 네. 옛날에 석담이 그런 거 있죠. 길 키워준 네. 개가 발디 죽는다고.
누가 혹시 고발을 하고
네 제가 아는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네.
좀 많이 챙겨주고 했거든요. 네 그런 애가 새벽 1시에 네. 제가 번호들을 달고 한 거예요, 우리 집에.
네.
그래서 뚱뚱뚱 제가 한창 그 너튜브로 보고 있는데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야 물어봤더니 누구세요 하고 말했더니 네. 형 나 해가지고 네. 아 그래 하고 이걸 치우지도 않고 물을 딱 열었는데
믿었는데.
뒤에 종복 딱 입은 사람이 딱 둘이 있는 거죠. 현행 완전 걸렸죠.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제가 녹화물 때문에 많이 걸리긴 했었거든요. 네. 한두 번 정도.
네.
근데 그때 현행을 안 걸렸어요, 제가.
네.
그래서 그때는 살아났는데 이번엔 빼도 박도 못하죠.
빼도 박도 못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네. 거기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사람을 좀 못 믿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 그 뒤로.
사람은 함부로 믿으면 거물이는 거물이 좀 함부로 네. 믿으면 안 돼가지고 네.
뭐 어쨌거나 지금은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잘 정착을 하셔서 다행이긴 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원래부터 좀 그렇게 꾸준히 네. 한국 영상물을 봐오셨었나요?
네, 제가 어느 년도부터 한국 녹화물을 네. 보기 시작했죠.
네.
그게 뭐 여러 계기를 통해서 한국 녹화물을 많이 접하다 나니까요.
네.
그때부터 한국 녹화물을 많이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한국 녹화물을 본 게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네.
워낙 또 북한에서도 유명한 드라마군요.
네, 그게 2000원 한동안에 그때 네, 봤거든요. 네. 천국의 계단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이 봤죠.
네.
막 런닝맨도 좀 봤고요.
신고를 당하셨잖아요.
네.
그 뒤로 이제 뭐 보안원들이 이제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나요?
또 그때 노트북이랑 네. 나랑 현행 체포 해가지고
네.
제 집이 올 때도 회수하더라고요. 그 네. 집을 제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라서요.
근데 그걸 바로 회수해버리는군요.
집이 올 때도 회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 돈이 나보고 같이 가죠.
네.
그래서 같이 따라갔죠. 네. 걔네 사무실로. 근데 그때가 새벽 1시였어요.
네.
한 2시쯤에 걔네 사무실 딱 도착해가지고 걔네가 내 거 노트북을 딱 검열해보더니 북한은 그게 있거든요. 지금은 보안원이 단속인 거를 보안원이 나같이 큰 거는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조건 보안부 넘겨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큰 놈이니까 너 보안부 넘길 거야 하더니 구절에서 보안부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 전화를?
네. 근데 마침 네. 새벽 시간대라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보안부에서.
아. 제가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새벽 시간까지 얘네 잔 것 같아요.
네.
보안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럼 아침 7시에 넘길 거야 하는 거예요. 나를.
네.
내가 살아날 길은 이 방에서 무조건 그 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무조건, 네.
그래서 그때 두 명 중에 한 명은 또 순찰 나갔고요. 한 네.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타이밍이 마침 또.
네.
네.
그 사람한테 한 2시간을 설보겠죠, 제가. 네. 살려달라고.
네.
그럼 돈 달라는 대로 드리겠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보안원들이 그렇게 돈 받아먹고선 죽여요.
네.
그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막. 이제는. 네.
돈 받고도 나서도 또.
네, 돈 받고 나서 난 넘겨버리거든요.
또
근데 네. 나도 그거 알고 있는데 죽겠다고 한 거는 일단 이 방에서 네, 나가야
일단
되잖아요.
이 방에서 나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 했어. 두 시간 동안 설보겠더니 얘가 네. 그걸 받아먹은 거죠.
네.
근데 그 둘 중에 또 단속했던 거 둘 중에 한 놈이 항일리 뭉쳐서 선주라서요.
네.
그 놈이 신철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선주놈은 항일리 뭉쳐서 선주니까 네. 자기 병력을 갖춰야 되니까 무조건 죽이겠다고 하고.
아.
이쪽 한 사람 좀 나이 먹은 사람인데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았어요.
둘이 또 생각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받고 그래도 처리하자 했는데 네. 그러니까 야구랑 돈 받고 살려주지 말고 처리하자 이런 거는 뭐 네. 합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시우시 앞에서
자기네끼리 내버려놓고 네. 네. 자기네끼리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합의를 받은 것 같아요. 우선.
네.
그래서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갔더니 보안원 한 명이 따라오더라고요.
네.
나이 먹은 사람이. 그래서 집에 갔죠. 그래서 집 열쇠 열고 들어가가지고 네. 네. 그때 5,000달러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와, 굉장히 또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5,000달러 거기서 꺼내서 주고 돈을 네. 그리고 내가 뭐 좀 달러로 집에다 꼭 조금 찾았던 애 좀 있었거든요.
네.
그 나머지들은 내 주머니에 챙기고, 그때가 새벽 한 4시 반, 5시 네. 그때쯤 되었는데, 그 다음에 그걸 그때가 좀 겨울이다라니까, 그때 12월달이라니까 엄청 어두워요, 새벽 시간대도.
네.
또 나오다가 골목길에서 이렇게 갈림길 같은데 내가 도망쳤죠.
아, 그때?
네, 그때 도망쳤죠.
아, 이게 돈을 주고 나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죠.
도망갈 수밖에 없었군요.
네. 걔네가 나를 살려준다는 보장이었기 때문에
보장도 없고.
네, 그래서 네. 그때 도망쳤죠.
네.
제가 2시간 만에 평행실을 벗어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벗어나셨나요? 새벽 시간대였는데 또.
새벽 시간대 제가 사업하면서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쓰던 택시가 있었거든요.
네.
그 택시 기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도움을 받았군요.
네, 차를 불러가지고 아, 나 네. 갑자기 바쁜 있어서 그러니까 차 좀 수사해가지고 그 차 타고 평양시 보리버스 타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보리버스 타고 제리 나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이 보안원 두 명도 한 명씩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도 굉장히 심장이 쫄깃했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에.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사실 북한에서 사업을 꽤 많이 버리고 온 상태였는데
네.
그것들은 그럼 다 이게 회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오신 거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죠.
아, 오히려.
왜냐면, 네, 오히려. 네. 제가, 왜냐면 그걸 해수를 하나도 못하고, 두 시간 만에 평양시 벗어나니까 해수를 하나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 불안한 급하게, 것도. 네, 한국에 네. 온 거니까.
그러니까, 보이브에서 생각한 게, 얘가 여기 이만큼 재산이 있는데, 설마 이걸 버리고 어디 도망쳤겠냐 하는 생각에, 제가 평양시에서 잠수를 탄 줄 알았대요.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평양시를 두진 거예요, 저를 잡겠다고.
아, 평양에 어쨌거나 있을 것이다. 네. 생각에.
근데 전, 그, 보이브 때 저는 국경연합까지 나간 네, 거죠.
네. 어, 굉장히 빠르다. 다행이네요. 그러면은, 평양에서 벗어나시고, 바로 네. 탈북을 하신 건가요?
네. 네. 바로 했죠.
바로? 어떤 식으로 한국에 오시나요?
그게, 평양 시민증 가지고 나오시는 데가 한계가 있어요.
네.
국경연설까지 평양 시민증까지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뭐, 함경북도 걸쳐가지고, 양강도 걸쳐가지고, 아. 제가 양강도에서 탈북을 했는데요.
네.
양강도까지 들어오는 것도 엄청 힘들었고요. 그때 막 겨울이 다 나니까, 막 덜도 막 뜨거운 덜 불에다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 돌을 이렇게 막 안고 네, 막
춥다 보니까
네, 네. 막 비닐 막 뒤집어 쓰고 막 차이고 네, 족점에 네. 막 타가지고 해산까지 네.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
그래 해산 들어가서 또 막무가내로 막 그 네. 탈북소를 막 찾았어요.
네.
찾았는데 이래 되려니까 제 나이 또래를 만난 거예요. 저랑 동갑애를.
네.
근데 걔가 국경경비대 출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인연을 만났네요. 다행히.
네. 네. 그래서 걔한테 15,000달러 주고요.
돈 되게 많이 줬네요.
네. 네. 목숨, 돈이 목숨보다 귀하지는 않잖아요. 네. 15,000달러 주고 압록강을 도강했죠. 네.
어쨌거나 좀 그래도 사업 자금을 조금이라도 챙겨가지고 왔으니까 네. 이런 망정이었지 그 돈도 없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돈이 없었으면 탈북할 네. 생각도 못하죠.
네. 그랬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사실 이미 한국에는 어머니가 또 계신 상태였잖아요.
네.
네. 그 영향도 좀 있었나요?
어머니 네. 탈북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 영향은 없었죠.
그냥 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한국에 오신 거 제일 크고.
네. 저 어머니가 저를 이제 저를 데려가겠다고 사람도 보냈었거든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안 가겠다고 했어요.
네.
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때는.
네. 네. 이 왜냐면 한국이 미국의 노예 국가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노예로 살 바에는.
북한에 있었을 때는.
네. 네. 그래서 그냥 난 여기서 사는 게 좋다.
그렇죠. 사실 뭐 북한에서 충분히 잘 살고 계신데.
네. 그리고 잘 살아도 잘 먹고 못 살고 떠나가지고 난 내 저국을 떠나지 않겠다. 뭐.
그때는.
떠나야죠. 네.
어머니가 시우씨 한국에 왔을 때 반응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엄마 보셨죠? 한국에.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던가요?
자랐다고.
자랐다고. 네. 너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제가 갑자기 오겠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김정은이가 압록강에 발 두려워만 놓게 되면 총으로 네. 사살하라고 명령 떨어졌을 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오겠다고 하냐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한데. 중국까지는 제가 가도 중국에서부터는 네. 어머니가 브로커선을 놔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연락했더니 왜 지금이냐고.
하필 지금이냐.
네. 그래서 저는 말 못하겠다고. 왜냐면 그 브로커 연결해준 놈이 저 북한에 일가친 쪽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말했거든요. 아버지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번에 사망하다니까 제가 어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나 엄마한테 가기로 해서 간 거다 했는데
네.
엄마가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상황이 또 뭔가 이렇게 지금 설명할 만한 여력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북한에 계셨을 때 이제 네. 한국이 미국의 노예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잖아요.
네.
막상 한국에 이렇게 오실 때
네.
이제 한국을 보고 나서 좀 어땠나요?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지셨었나요?
네. 제가 사회 처음 왔는데
네.
북한에서는 미국 사람은 양코뱅이 미국 놈이라고 하잖아요.
네.
코코 사람이 진짜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엄청 미국 사람이 엄청 많고 막 한국엔 인권도 못 지켜주고 막 그런 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막 뭐지 이렇게 막 바쁘게 막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가 배운 거랑 다르네 하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막 홍대랑 뭐 이런데 친구랑 놀러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거기 가니까 외국인들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거기에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네. 이런 막 노예 취급하는 게 아니고요. 네,
관광객.
네.
맞아요.
그냥 막 속에서 놀고 막 이게 왜 배워준 거라 내가 알고 있던 거나 너무 다른 세상이라고나 하는 걸 막 듣겠죠.
네. 그 한국에 이제 오시기 전에 하나원 생활도 하셨을 거고.
네.
그때 이제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그러면 어머니를 그때 바로 만나러 가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어머니를 바로 만났죠.
몇 년 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10년 만에 만났어요.
10년 만에.
네.
좀 이게 어머니를 그때 10년 만에 봤을 텐데.
네.
애틋한 감정이라든지 좀 그런 건 없었어요? 어머니 그 10년 만에 봤는데
10년 만에 네. 어머니를 딱 봤을 네. 때 정말 그 안정감을 찾아야 된다고 하실까요? 어. 어머니가 사실, 네. 제가 국정원에서 제가 네. 조사받을 때 어머니 국정원에 면회를 왔댔거든요. 네. 좀 특별 케이스다 나오니까 네. 면회를 시켜주더라고요. 원래 네. 면회를 안 시켜주는데 국정원에서는. 그때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에는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좀 그래도 의지할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그렇죠.
네, 안정감이 들 것 네. 같아요.
제가 원래 어머니가 한국에 없었으면 아마 한국에 올 생각도 안 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이런 고려사항이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네. 한국에 계셨다는 게 물론 살기 위해서 한국에 오신 것도 있지만
그렇죠.
네, 어머니가 또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직접 만났었잖아요. 네. 한국 생활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 게 있나요?
네. 아니요. 처음 사회 나왔을 때는 엄마는 뭐 바쁘게 살고요. 네. 그냥 해주는 말이 네. 너는 아직 북한에서 처음 와가지고 뭘 모르기 때문에 저녁 10시 되게 되면 꼭 집 들어와라.
어머니. 네, 어머니는 어머니시다. 네. 그 와중에 이제 집에
네,
들어와라.
그리고 내 밥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네, 그래서 제가 네. 1년 동안 착하게 살았죠. 네. 내 밥 한 번 없이 저녁 10시 되면 잘 착실 들어가고.
네. 이게 제가 알고 또 시우 씨가 외아들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네. 어머니가 또 굉장히 또 외아들 또 깨끗하게 생기잖아요. 제가 외아들이라 잘 알아요. 저도 외아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뭘부터 시작해야겠다 드는 생각이 있었나요?
아, 처음에 제가 한국 사회 딱 처음 왔을 때 보니까 네.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자본주의라는 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사회에 빨리 적응하려면 이 사회 경제를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네. 그런 걸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고
그래서 경제를 하려면 우선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학원부터 다녔죠 제가.
네.
그래서 보니까 북한이랑 한국이랑 배워주는 방식이 완전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원 나올 때 학력 인증을 다 받고 나왔어요. 받고 나왔지만 그 수도학원 있잖아요.
네.
수도학원 가가지고 중등반 한개월 고등반 한 개월, 1개월씩 다녔거든요.
네.
이거 흐름을 안
기초를 좀 일단 익혀내니까.
기초보다도 이게 겨우 흐름을 좀 파악하느라고요. 그래서 중등반 1개월, 네. 고등반 1개월 다니고, 제일 수능반으로 이렇게 남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수능반에서 한 8개월 공부하고요. 그리고 대학 가게 됐습니다.
진학을 할 수 있었군요.
네.
네, 그래요. 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네,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뇌천리길 이제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평양 출신 청년사업가 시우 씨의 한국 생활기는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우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손담비가 부릅니다. 퀸.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하성운의 잊지 마요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